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인물별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12장 말씀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1장 말씀에서 과거 역사를 많이 말했습니다. 그 과거 역사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역사 속의 교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현장 역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낙심한 자가 되기 쉽고 실패자로 머물러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격려를 받고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현장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속에서는 주로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자 자리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장 삶이란 말 그대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그들이 살았던 현장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1세기였으니까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종교로서 사회적 대우가 열악했고 또 가는 곳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기존의 종교 세력들 또는 정치 권력들 이런 여러 권력들 사회적인 구성요소들로부터 끝없이 배척당하고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가득했고 또 염려가 많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많았던 그런 것이 삶의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첫째 가르치는 것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 달려가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오직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처럼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목표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으면서 우리에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경주하듯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첫째는 지켜보는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듯이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보는 우리 주변의 신불신 간에 많은 사람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 같은 신앙인이 볼 때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많은 관중들 속에 경기하는 선수들 같이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운동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고 또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니폼들도 점점 더 과학적으로 단순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달릴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 모든 짐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 속담에 먼 길 떠나는 사람은 눈썹 하나라도 뽑아두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갈 길을 방해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겠죠.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죄악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홀가분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우리 삶에 많이 개입하면 발걸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바른 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들에 대해 설명하실 때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도 다스릴 줄 알고 마음에 생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도 절제할 줄 알고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알면서 간편한 마음가짐과 영적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달리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내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해서 삶의 죄짐이든지 무거운 염려의 짐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맡길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앞에 계신 주님처럼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목표를 달려가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항상 인내하면서 경주하자라고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십자가를 잘 참아 견디셔서 부활성천의 영광에 이르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주님처럼 승리하자는 것이 이 말씀의 권면 내용입니다.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 잘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일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디게 하실 때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발걸음 막으실 때도 많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징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운동선수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징계받는 아들처럼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징계받는 아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예, 탈무드에는 웃기는 아버지 되지 말고 울리는 아버지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징계는 간절한 것이고 교훈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들된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징계가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를 고쳐 바른 길 걷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징계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징계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잘못을 고침받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교훈 가운데 쓴 약과 같이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고침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에는 거룩함을 잘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예를 드는데 에서를 예를 들었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 명분까지 빼앗기고 나중에는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돌려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돌려받지 못했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해서 그런 후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성도다운 신실한 모습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드리고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신약의 교훈, 이 복음의 교훈이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말씀을 내려주시는 장소를 비교하면서 신약 복음의 우월성을 마지막으로 입증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묘사, 이것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보여주신 시내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엄한 모습이었고 엄청난 모습이었지만 그 역시 땅에 있는 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복음의 말씀은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침이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출처 자체가, 계시의 장소 자체가 땅이요 하늘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이건 역시 복음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잘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28절 말씀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나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가능한데 고난 당할 때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가 되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면서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시게 하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